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 떼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자칫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주제 안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서 롯이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여 죽어갈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삶을 살자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주의 불이 쏟아진 것을 경고 삼아 우리가 의인이 되자 등의 교훈을 끌어내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면서 포함하면서 더 깊고 웅숭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는 언약 의식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배경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심을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또 하나님 앞에 내놓죠. 그렇죠? 15장에서 16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13년간의 침묵으로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심기를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엘 샤다이 코람 데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상으로 완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 자랑하지 말고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보라. 그게 바로 엘샤다이 코람데오였어요. 그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맡기라니까. 왜 자꾸 네 걸 내놓는 거야? 너는 코람데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를 부인하고 나만을 의지해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예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이제 17장에서 실물 교제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17장에서 어떤 쪼개짐이 나오죠? 할례가 나오죠. 그죠? 할례라는 단어 자체가 쪼개다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남자들이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남자만 쪼개져요?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는 할례 안 받아도 되나요? 예, 남자가 여자의 대표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대표의 원리가 아주 상식처럼 통용됐다고요.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는 거지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안에 여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계수하면 그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알게 되고 여자의 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 쪼개짐의 흔적을 이제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과 관계된 남자들이 전부 갖게 됐는데 그 쪼개짐의 흔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온몸에 할례의 흔적이 아닌 진짜 할례를 받아 쪼개져서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쪼개짐의 사망을 모두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쪼개지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졌잖아요.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그게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쪼개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그 쪼개짐의 사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준 거예요. Imputation. 네 거 해. 이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쪼개짐이 전가된 자들은 그 몸에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 되고 할례가 그 쪼개짐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쪼개진 자들로 그 흔적이 있으니까 너는 쪼개진 자야 라고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할례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할례를 안 받는가? 이제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할례를 이해시켜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몸에 쪼개진 흔적이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18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추구해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삶의 목적지에 대한 기술이, 상세한 기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할례 받은 자들의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뭐였죠? 나그네 대접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이제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남의 자원을 빼앗는 삶을 본성으로 타고나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지어지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력, 그 복이라고 그러죠. 그걸 바라크를 받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나버리 했잖아요.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왜 내가 당신 말만 들어야 돼?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고 생존은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생명력만, 하나님의 복만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때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복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남의 자원을 탈취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들은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이 전부 경쟁자예요. 전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그네 대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를 그대로 전가받아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혐오하는 죄인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된 거니까. 그렇죠? 그게 할례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시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됐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아담이 뿌리치고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로 새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지금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복을 세상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복을 흘러넘치게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복이 이제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했던 그 시도에서 벗어나서 그 하늘의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자원을 탈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그게 별로 불행하게 여겨지지가 않아. 이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나그네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에게 보상해줄 수 있고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나그네,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나그네조차 섬길 수 있는, 아니 원수까지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그네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 문맥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나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의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이제 배웅을 하러 나갔어요. 서서 시중 들다가 이제 배웅하러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언급을 해주세요. 다 이야기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죠. 그죠? 하나님을 막아서는 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멸망당해야 하는 세상을 품어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그림자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중보자들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고지이기도 한 거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떻게 작은 중보자들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은 골고다 언덕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요. 아니 완성된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기도를 올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 속에서 작게 힌트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그림이 구약을 뚫고 달려 신약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류의 타락한 역사가 토해내놓은 배설물들과 함께 뒹굴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죠? 전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와서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너희들은 지금 더러운 토사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낸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로 전부 합의를 했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던 거라니까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죽여버리면 마음 편하게 더러움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모임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돌아서서 그들을 정죄하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아서던가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심정에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향하여 짱돌을 든 모든 이들을 죽여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야 돼요. 이제 전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들었으니까, 너만 없으면 내 더러운 게 폭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네가 날 지적해?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분노를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의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위대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저들이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전부 천국 갔어야 돼요. 그건 보편구원론이라고 그러죠? 유니버설리즘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의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그러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저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 저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혼돈과 고모의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살해에 가표를 던졌던 그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의인이 되어서 살아나오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수지맞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의 불을 들고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아서서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그곳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롯의 구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8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을 엎으셨어요.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여 롯을 꺼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꺼냈대요. 롯은 쾌락과 화려함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끌고 나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버텼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나오기 싫어가지고 시커 내가 이걸 버려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천사가 손목을 딱 붙들고 끌고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 그 나쁜 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고도 술에 취해서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놈을 뭐가 이쁘다고 구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해서 생명의 은인인 삼촌을 버리고 롯이 택한 그 소돔에서 두 딸이 배운 것을 한번 보세요. 물질과 쾌락만이 가치와 만족의 척도가 되는 타락의 도시 소돔에서 롯의 두 딸들이 근친상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정해놓은, 합의해놓은 많은 것들이 정말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진정한 가치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롯은 정말 좋은 걸 택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물질과 쾌락의 노예였던 롯이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러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롯은 소돔성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벌하시는 것이 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거기 있는 의인들은 전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받는 악인들 속에서 건져진 사람은 다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롯이 거기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 맞죠. 근데 하나님은 19장 29절에서 그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 그가 의인이 된 이유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라고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 되어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됨됨이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 멸망에서 건져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말미암는 거지 선택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 의인이 되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십자가의 중보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꾸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인됨에는 우리의 노력과 됨됨이가 손톱만큼도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Union Christ. 바울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니야,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가 바로 연합교리예요. 대표의 원리.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들로 재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성도는요. 따라서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삶을 그 인생 속에서 또 한번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가 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엄명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마치 자기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중보자인 예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가 될 수 있는 분은 사람이며 하나님인 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고 중보기도도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보자의 삶과 중보자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중보자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잘나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년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배우셨고 이해를 하셨잖아요. 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었고 이제 중보자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보기도부터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자기의 의를 쌓는 결과로 치닫게 된다고. 올바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 자랑이 안 돼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도 자랑이 안 돼요. 오히려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이 중보사역에 나를 초청해 주시다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들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방법론적으로 여러분을 기도하게 몰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면.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기술이 되어 있어요.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어떠한 비밀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된 사람들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이야기하는 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 안 했으면 중보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해 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세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하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친구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무르익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을 때 그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잘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인가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정과 당신의 계획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을 하세요. 친구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 너 내 친구야. 친구 아이가 그거 말고, 조폭들 친구 말고, 진짜 친구. 마가복음 4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구? 친구에게.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도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참 복음,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건 아직 뭐예요, 여기? 외인이에요, 외인.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비밀을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잘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리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웅 자리에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들만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히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친구가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근데 친구니까 이야기해요.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반면에 굉장히 또 다정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비밀을 알리실까요? 밤마다 찾아오셔서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그러시나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렇죠? 당신의 친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친구가 어떤 기도를 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 시작 때부터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들 죽이려면 날 죽여주세요. 라고 중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의 친구가 있죠. 사도 바울.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돌로 때리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쳐놓은 유대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죽이고 저들을 구원하실지언정 저들을 꼭 구원해주세요 라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 골고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많이 닮아있죠. 그 자리로 바로 여러분이 초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야, 너희는 할례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그네 대접, 중보의 삶. 중보라는 건 진심에서 우러나 나 말고 다른 이들의 거룩의 완성과 다른 이들의 참된 복을 위해 기도해주는 거. 내 상함을 감수하며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저들은 건져주세요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요, 사랑의 삶이요, 섬김의 삶 아니에요, 그게.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누구를 위해서까지 중보를 해야 돼요? 원수. 모세, 예수님, 바울 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원수.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복이나 받고 병이나 낫는 게 기독교라면 너무 좋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유치한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중보의 자리로 초청받는 게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며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친구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그 똑같은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쟤네들이 죄 지어서 내가 저거 확 불태워버리려고 그런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친구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안 돼요. 그들 그냥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라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되냐고요. 아이 쌤통이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더니 하나님 아주 그냥 확 태워버리세요. 잘 익혀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것 같지만 그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앞을 막아서서 하나님, 저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서어서 성숙되어 완성되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무슨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 섬기는 삶, 그 삶이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 삶을 쉬운 말로 전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의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롯이 의인이 되어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롯은 그냥 거기서 불타 죽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세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롯을 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렇게 긴 공간을 할애하여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에서 눈을 돌려 나 이외의 다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며 나 아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입으로 삶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18장의 주요 메시지인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남들을 밟아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 내가 이제 나를 비우고 내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여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이다예요. 그게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회심과 거룩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게 구원이니까. 중보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체들의 질병이나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반드시 그게 사랑이니까. 우리는 우리 지체의 배고픔과 육신의 질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줘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 내 형제 자매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질병을 차라리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가 아플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 너무 아파하는데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되나요? 그걸 한 몸이라고 합니다. 지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중보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그러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의 탈출에만 머문다면 그건 올바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 죽겠노라는 숭고한 사랑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기도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지체의 경제적인 해갈이나 질병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어져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나의 거룩과 나의 지체들의 거룩.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더러운 오물과 함께 뒹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루속히 그 더러운 힘의 원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중보 기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9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붙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의와 공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사는 올바른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거든, 자녀가 태어나거든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금은 보화 많이 남겨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사는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라.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 부러워한다니까. 이런 식의 교육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롯이 그것 쫓아갔다가 망했다니까요. 멸망의 도시의 자녀들은 이렇게 망한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세상의 힘,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행복 최고. 그렇게 가르친 자 내가 다 태워 죽일 거야. 곧 봐라.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야. 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 하루 안 가면은 그냥 때려 죽일 것처럼 야단치고, 학교 공부 때문에 교회 몇 주 안 가는 거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자식을 처박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 교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 그러나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건 소돔과 고모라에 자식을 방치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잘 돼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다오 라고 하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식 잘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결국 네가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내가 못 이룬 거 네 대해서 좀 이루어다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이 효도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놓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이 어떻다는 둥, 목사가 어떻다는 둥 이따오 소리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다 망쳐놓고 우리 애가 왜 이래요 라고 찾아와요. 자기가 힘이 최고야 라고 가르쳐놓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라고 목사한테 삿대질해요. 아니요,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야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르침 역시 소돔의 가르침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아들임과 동시에 약속의 자녀 전체를 품어안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바로 교회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힘과 쾌락을 얻어내겠다라는 번역의 신학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르침은 여러분이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행복 쫓아갔다가 그리고 자식들까지 그렇게 가르쳤더니 자식들이 아비와 근친상관을 하고 불에 타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지 말고 너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게 중보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지만 힘들지만 그거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의 원리를 버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열심히 가르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중보의 삶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기도만, 주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어쩌고 저쩌고, 그건 사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중보자의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중보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죠? 유토피아를 꿈꾸던 인간들의 세상이 왜 회색빛 디스토피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지금 살기 좋아지고 있나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중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의 삶, 이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의 삶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과 사회와 국가들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흡혈귀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자원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워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소화 비만을 걱정하면서 소화 비만 해소, 소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초근 먹피도 아니야. 그것도 벌써 다 벗겨 먹어서 없고 진흙을 구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IT 아이들. 애 어른 할 것 없이 배가 너무 고파서 진흙을 채로 쳐서 소금을 뿌려서 구워 먹고 있다고요. 한쪽에서는 그거 빼겠다고 뛰고 있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진흙을 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건 나누면 되잖아요. 얘가 뛰어서 뺄 거 조금 덜 먹고 걔네 갖다 줬으면 걔네가 진흙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정말 세계 유수의 곡물 회사의 창고에는 매점 매석의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몇만 원씩 굶어 죽죠? 왜 미얀마에서 태풍 나리기스로 수만 명이 죽고 여전히 수백만 명이 이재민으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쓰촨성에 아직도 26만 명이 콘크리트 밑에 깔려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왕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야, 내 백성아, 내 친구야, 너희들은 너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의 원수까지도 품어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너의 상함과 손해를 감수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중보의 삶을 살아라. 할례받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지진이 났을 때 한국 유학생들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며칠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했더니 그 추위를 이기려고 돈과 여권과 학생증을 태워서 불을 쬐었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돈, 여권, 학생증, 유학생 신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추워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합의해 놓은 것들은 전부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사시겠냐고요.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 그것을 얻어내겠다고 이 세상을 사시겠냐고요. 그건 잠깐 불 때문 없어질 거라니까요. 손 잠깐 녹이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의 힘은. 그거보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거기에서 살려면 이 땅에서 중보의 삶, 나그네 대접의 삶, 사랑의 삶을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죠?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식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체계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 속에 사랑과 긍휼과 연민과 섬김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평화를 그려내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전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유독 인간이 들어가서 그걸 흐트러 놓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도 생겨서 이제 생태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꽃들이 언제 꽃을 피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식물을 먹어야 할 소한테 육골분을 먹여서 소를 비치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광우병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이 먹기 위해. 여러분,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이타적인 삶으로 돌아서서 섬기고 중보하며 사랑해주고 손해보고 당해주는 삶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친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